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12일 월요일입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저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과 구약 사무엘기하입니다.
누가복음 1장. 존경하는 데오빌로 각하,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을 이야기로 엮어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전해 들은 것과 꼭 같은 이야기를 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란 이 사건들을 처음부터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저 또한 그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건들을 잘 정리하여 글로 써서 각하께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각하께서 이미 배워 알고 계신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다. 그는 아비야 모둠에 들어 있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 또한 아론 가문 출신이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주의 명령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자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나이가 많았다. 아비야 모둠이 차례가 되어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다. 제사장들은 언제나 성전에 들어가 향제사를 드릴 제사장을 제비로 뽑았는데 이날은 사가랴가 뽑혔다. 향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어 많은 사람이 밖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향을 피우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사가랴는 천사를 보고 무서워 떨었다. 천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가랴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그 아들은 너를 무척 기쁘게 해줄 것이다. 아기가 태어나면 많은 사람이 기뻐할 것이다. 그 아기는 주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는 결코 포도주나 맥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올 것이다. 그는 부모들의 마음을 돌려 자식들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인들의 지혜를 따라 살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사가랴가 말하였다. 그 말씀이 정말인지 제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도 나이가 많은데다 제 아내도 아주 나이가 많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 가브리엘이다.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내게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잘 들어라. 이제 너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말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밖에 있던 사람들은 사가랴가 한참 동안 나오지 않자 궁금히 여기고 있었다. 드디어 사가랴가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그는 말을 하지 못했다. 그가 계속 손짓만 하고 말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환상 같은 것을 본 모양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성전에서 섬기는 기간이 끝나자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뒤에 엘리사벳은 아기를 가지게 되었고 다섯 달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엘리사벳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이런 좋은 일을 해주시다니 사람들이 나를 부끄러운 여자라고 생각하더니 주께서 내 부끄러움을 없애주셨구나.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여섯 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 나사렛 마을에 사는 한 처녀에게 보내셨다. 마리아라는 이름의 그 처녀는 다윗 가문 사람인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다. 가브리엘이 처녀에게 말하였다. 크게 은혜를 입은 그대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리고 이것이 대체 무슨 인사일까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하나님께서 너를 아주 마음에 들어하신다. 잘 들어라. 너는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아기는 아주 위대한 분이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 가문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남자를 모르는 처녀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내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힘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아기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었지만 아기를 가졌다. 사람들은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아기를 가진 지 벌써 여섯 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못하실 일이 없다.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천사님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마리아는 길 떠날 채비를 하여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사가랴의 집으로 가서 엘리사벳에게 무난 인사를 드렸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듣는 순간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아기가 마구 뛰었으며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대는 모든 여자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뱃속의 아기도 은혜를 받은 분입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시다니 이렇게 좋은 일이 어찌 나 같은 여자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대의 인사를 듣는 순간 뱃속의 아기가 기뻐 뛰었습니다. 당신은 주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것은 주께서 이 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받은 여인이라 부를 것입니다. 큰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내게 큰 일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주님의 자비의 손길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미칠 것입니다. 주께서는 팔을 뻗어 당신의 힘을 보여주셨으니 마음속 깊이 교만한 생각을 품은 사람들을 멀리 흩어버리셨습니다. 왕들은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낮은 사람들은 높여주셨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은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자들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그에게 약속하신 자비를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그 뒤를 이을 후손들과 맺으신 영원한 약속에 따라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을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 함께 기뻐하였다. 아기가 난 지 여덟째 되는 날 그들이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려고 왔다. 그들은 사가랴의 이름을 따서 아기의 이름도 사가랴로 지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아기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안 됩니다. 아기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지어야 합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기의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어보았다. 사가랴는 글쓸 판을 달라고 하여 그 위에 이렇게 썼다. 아기 이름은 요한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그러자 곧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다. 그가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모두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이 일은 유대 산골의 지방의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 아이가 커서 무엇이 될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주의 손길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해방시키셨으니 그분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종 다윗 가문에서 능력 있는 구세주를 일으키셨다. 주께서는 오래전에 거룩한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우리를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구해 주시리라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자비를 베푸셨다. 그리고 당신이 맺은 거룩한 계약을 기억하셨다.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놓여나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이었다. 아기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다. 너는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그분의 백성에게 가르칠 것이니 곧 그들이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자비가 하늘에 떠오르는 해를 우리 위에 비치게 하리니 그 빛이 죽음의 공포 속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비치고 또한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아이는 자라갔다. 그리고 영적으로 더욱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나설 때까지 광야에서 지냈다.
자비로 그 몸 지키시고 그의 피 흘려주신 주 생명의 말씀 주심으로 우리 죄사해 주셨네. 회개한 죄인 상한 가슴 흐르는 눈물 보시고 은혜로 내 영 먹이시는 큰 잔치 되게 하소서.
하소서.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사무엘기하 제9장.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마침 사울의 집안에서 종로로 타는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불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왕이 그에게 네가 시바냐 하고 물으니 그러합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두 다리를 접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삽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네가 므비보셋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임금님의 종 므비보셋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희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므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다윗 왕은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서 일렀다. 사울과 그의 온 집안에 가졌던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너의 상전의 손자인 므비보셋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종들과 함께 모두 그 땅을 갈고 거두어서 너의 상전의 집안이 먹을 양식을 되도록 하여라. 그러나 너의 상전의 손자인 므비보셋은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시바에게는 아들 15과 종 20명이 있었다.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 종이 모두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자들과 다름없이 언제나 다윗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시바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무비보셋은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다.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유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지 로마서 강좌를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내세우는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옳고 그른 것을 가릴 줄 안다고 자신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의 빛이며,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확신합니다. 율법의 모든 지식과 진리의 근본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당신이 남을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당신은 도둑질합니까? 사람들에게 간음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당신이 간음죄를 짓습니까? 우상을 미워하는 당신이 성전에 있는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당신이 바로 그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그것은 너희 유대 사람들 때문에 이방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당신이 율법을 지키면 당신이 받은 할례가 유익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율법을 어기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할례 받은 사람이나 다름없이 보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문서로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있으며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어깁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방 사람으로 태어나 할례를 받지 않았으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당신을 정죄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겉으로 몸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속마음이 유대 사람인 사람이 참 유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할례도 단순히 율법에 적힌 문자에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모독을 받는도다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우리는 대개가 고무적이고 격려를 담은 말들을 좋아하는 것이 사실이고 이런 류의 제목을 선택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절망이 없이는 절대적인 소망도 없고 지옥의 참담함을 생각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귀중성도 모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교훈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 믿음 생활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내용은 죄로 절규하는 인류에게 예수도의 복음으로 소망을 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대단히 귀중합니다. 평생을 이 귀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리는 가련한 영혼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영광이요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감격입니다. 오늘 이 두려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고 경성하여 앞으로는 주님께 모독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17절에서 24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자랑하면서 자신은 말씀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복된 명칭이나 성경의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다른 종교나 인류의 사람들보다 비교될 수 없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그 알고 있는 진리가 오늘 나를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천국의 백성다움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라면 나 자신에게도 영적인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까지도 모독을 끼칠 수 있다는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에 보는 대로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받는 것이 귀합니다. 율법을 의지하며 그랬는데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자랑하는 단계까지는 상당한 믿음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했는데 늘 하늘의 교훈을 받는다는 것도 귀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했는데 선한 것을 좋게 여기는 것도 세상에서 난 죄의 속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했는데 영적으로 무디한 자들을 이끌 수 있는 밝은 눈을 가졌다는 거지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했는데 무지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역할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했는데 선생의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스스로 믿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다른 이들도 인정하지 않는데 스스로 믿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자신은 그 가르침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21절에서 23절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너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너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너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랬는데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디에서나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가졌다는 진리로 자신을 가르치지 않고 남에게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거기서 제외되는 것이죠.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는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0절이나 21절, 23절의 말씀이 적용되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을 들으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24절이죠. 주님은 나를 위하여 온갖 저주와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심으로 죄에서 나를 사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로 영광을 되돌려드리기보다는 오히려 모독을 듣게 해드렸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를 연이어 밝힙니다. 두 번째로는 25절에서 27절에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자존심의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즉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장 구체적으로 구별하는 할례의 문제로 민족의 자존심조차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신앙의 행위나 기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인정치 않을 수 있다는 경계입니다. 바울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이나 갈라디아서 5장 6절 같은 의미의 말씀을 봅니다. 할례는 오늘 우리에게 세례라는 가장 구체적인 순종의 문제와 결부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도식은 율법을 행하는 것은 할례를 유효하게 하고 율법을 행치 않는다면 할례는 무할례와 다름이 없고 오히려 이방인과 차이가 없는 대상으로 하나님은 취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이미 거론한 바 있지만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무할례자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오히려 할례를 받고 거룩한 문서인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범하는 유대인들을 판단할 것이라는 논리를 펼침으로써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행위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효과를 잊게 하고 무효하게 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비록 침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혀 행하지 않다가 세상을 떠나거나 주님의 재림을 맞게 된다면 과연 그에 받은 침례가 효력을 가질 것인가 하는 의문은 분명히 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하실 것이고 사람 역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앙하고 사는 것이 더욱 귀중하다는 가르침이죠. 분명히 세례는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는 대로요. 또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세례를 구원의 표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세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예식이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을 때에도 이 약속이 지속적으로 유효한가라는 데는 오늘 본문에 유대인의 할례와 상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계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28절에서 29절 말씀 중심으로 실질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선언하십니다. 이 마지막 부분의 도식은 사람의 보는 눈과 하나님의 보시는 차이를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육신으로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났다고 해도 그 보이는 혈통이 곧 하나님의 언약의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삶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무엇에 속해 있는가, 즉 구원에 속해 있는가 혹은 멸망에 속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가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마귀의 도구인지 구원의 주님의 백성인지를 숨길 수 없이 스스로 나타내고 있는 사실이 바로 무엇에 순종하는가로 증명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자신이 교회에 들락거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보이는 그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숨겨진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이는 사람에게 칭찬을 기대하는 할례받은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약속의 민족에게 났기 때문에 유대인이지만 비록 육신의 혈육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지 않았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칭찬을 기대하는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진정한 약속의 대상이라는 심오한 진리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분명히 표면적인 그리스도인과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있을 겁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의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이죠. 이러한 언어 생활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임을 스스로 세상에 발설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의 행동 역시 숨길 수 없이 자신이 누구에게 속하는가를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나타나는 면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입장에서는 신앙적인 삶의 모습은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의 본 모습을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절대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오늘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아니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모독을 받으시는가를 분명히 판단하여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나 거리낌이 없는 하늘에 속한 삶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이면적 그리스도인인가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며 자신도 기록된 말씀과 거룩한 성령과 더불어 자신의 양심을 비춰볼 때 어느 정도는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경계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며 신앙생활하는가 아니면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믿음생활하는가가 여기에 대한 바른 응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삶을 점검해서 이 두 가지의 경계에 모두 부끄러움이 없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모스 선지자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아모스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양떼를 치던 평범한 목동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9장으로 구성된 아모스서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언급이 40번이나 나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기록되었을 때라는 언급을 30번 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모스 8장 4절부터 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클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 말씀은 당시의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다는 뜻입니다.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5절 첫 부분에 나오는 이 구절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월삭과 안식일을 외형적으로는 지키는 척하지만 즉 몸은 예배드리는 장소에 있지만 마음은 자기 사업, 곧 장사하는 곳에 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쪽으로 속이며, 5절 중간에 나오는 이 구절은 상대방을 속이는 저울을 의미합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부자들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클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은은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에게 진 빚을 의미합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하자 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 한 클레 같은 생필품은 값을 많이 받고 팔고, 양식이 필요한 그들에게는 돈을 받고 찌꺼기 밀, 곧 형편없이 품질 낮은 양식을 팔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8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모스서는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하는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몸은 예배드리는 곳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아모스에서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랑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고 돈이며 자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또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바로 또 다른 우상임을 보여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벌하십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는 다음과 같은 소망의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Lord, we come before thee now, as thy feet we humbly bow. Oh, do not our suit disdain, shall we seek thee, Lord, in vain? Shall we seek
제7편.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주십시오.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 발기어도 나의 목숨 건져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했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하여 까닭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아도 나는 좋습니다. 주님, 진노하며 일어나시고 내 대적들의 기세를 꺾어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문민족들을 주님 앞으로 모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높은 법정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는 뭇 백성들을 판단하는 분이시니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 주시고 의인은 굳게 세워 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오,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오,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는 분이시다.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겨누어 심판을 준비하신다. 살상 무기를 준비하시고 화살 끝에 불을 붙이신다.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앙과 거짓을 낳는구나. 함정을 깊이 파지만 그가 만든 구덩이에 그가 빠진다. 남에게 준 고통이 그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그의 정수리로 돌아간다.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육적,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온갖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